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에 땅에 무언가를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다같이 예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우리 형제 자매 우리 형도님들에게 샬롬 하고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샬롬. 네,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 또 귀한 새로운 얼굴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뵙는 귀한 또 얼굴도 계셔서 네, 감사합니다. 예, 학교로 치면은 여기가 1분단이고 2분단인데 아, 이제 우리가 1분단을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 네, 그런 주일인데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배 시간을 통해 예수님에게 조금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일곱 가지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지난주에는 저희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기에 본인을 빵이라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듯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지만 우리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 매일같이 우리 주님을 구하시며 살아가셨습니까? 아멘. 네, 그러셨기를 바라고 또 모든 남은 삶의 여생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근원 삼아 매일매일 구하며 사시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에고 에이미 두 번째 시간 나는 세상의 빛,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세상의 빛이다. 무슨 뜻일까요? 알듯하지만 사실은 조금은 추상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도 알고 빛도 무엇인지 알고 사실은 어렴풋이 아니면 어쩌면 아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 요한복음은 조금 어려운 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단어들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상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이해와 그러한 생각으로 말씀을 이해할 경우에는 조금 다르거나 아니면 조금은 덜 깊게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수수께끼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수수께끼를 하나하나 풀어가야 우리는 온전한 예수님의 말씀, 그분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이것이 무슨 말인가? 그 수수께끼를 함께 천천히 풀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추리소설로 매우 유명했었던 그 셜록 홈즈라는 그 명작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영국 아마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명탐정이었던 셜록 홈즈는 못 푸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절대로 풀 수 없는 사건이다, 미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사건 현장을 관찰하고 모든 인과관계를 생각해 보므로 결국엔 아무도 풀지 못했던 그 사건의 답을 찾아내는 이야기가 바로 셜록 홈즈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특별히 세상의 빛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셜록 홈즈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 사건의 현장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에는 아주 심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바로 그 사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 예수님 앞으로 온 바로 그 사건의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은 다시 돌아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건이 이루어졌었던 장소가 어디라고 오늘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전.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놓여진 곳은, 예수님과 대면했던 곳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이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제사로 나아갔던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아울러 그곳은 그렇기에 거룩했었던 곳이고 그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율법, 토라가 매일같이 낭송되고 가르쳐지던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교육되던 곳, 또 말씀이 토론되던 곳이 성전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은 그래서 재판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죄인들이 제사장 앞으로 나와서 그곳에 재판을 받던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배경, 장소가 되는 곳은 성전인데 이 성전은 사실 이스라엘 사회의 중심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이 곧 어디였습니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세상의 핵심, 세상의 중심에 놓인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건의 장소가 성전이었다면 그 사건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검사가 나오지요. 그리고 피고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법정의 방청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검사가 누구입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검사가 되어서 죄인을 잡아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누가 되죠? 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정의 방청객이 되어 지금 그 법정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입니다. 이 법정에서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검사 측은 피고인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일부러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검사들이 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것이 예수님께 함정이 될까요? 율법에 나온 대로 그럼 돌로 치십시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대로 하는데 말이죠.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당시 이스라엘은 어디의 식민지였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유대법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사람을 죽이거나 심판할 때에 로마법을 넘어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율법에 정해져 있으니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십시오라고 하는 순간 검사들은 그 사건의 현장을 다시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로마법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고발하죠? 예수님을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말씀을 긍정하는 순간 예수님은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죄인들의 친구라 불려 이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창녀들의, 세리들의 친구.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 그럼 이 여인을 죽이셔야죠 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결정은 정반대가 되어버리는 것, 이중인격자가 되므로 대중들에게 그 지지도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안 됩니다.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당연히 유대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공격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다. 이단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 즉시 종교법에 접촉이 되어서 고발당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은 이단의 가르침이다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율법과는 모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가 없는 말씀이다라고 사람들은 소문을 내고 예수님의 명성을 떨어뜨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지요. 참 난관입니다. 나갈 곳도 없고 물러갈 곳도 없는 상황이 지금 바로 예수님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의 위기 가운데에 오늘 요한복음은 재미있는 장면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장면은 무엇이죠? 그 순간 예수님은 땅바닥에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궁금하죠? 아, 도대체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을까? 많은 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그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그 땅바닥에 뭐라 쓰셨을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뒤져봐도 예수님이 뭔가를 적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단 한 번 이곳에만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무언가를 적으셨다라고 하는 그 귀한 말씀은 단 한 번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데 그게 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알 길이 없어요. 어찌된 일일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만약에 그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면 요한은 반드시 그 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요한복음이 그 글을 기록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 글은 첫 번째,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거나 두 번째, 오히려 기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의 무게를 조금 더 싣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순간 정적이 흐르다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부터 손에 들었던 돌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납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승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말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에 아마도 그 당시 이 요한복음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한 장면이 머릿속에 스쳐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이지? 그 말씀은 아마 솔로몬의 법정의 재판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아이가 나의 아기이다라고 두 여자가 싸우고 있는 그 순간 그 여자들은 창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그 진범, 누가 친모인지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심판의 과정 가운데에 놀라운 지혜로 친모를 찾았던 솔로몬.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예수님의 장면을 목격하며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을 마치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을 보듯 아마 바라봤을 것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지혜를 발휘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 저희는 모든 수수께끼를 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가? 오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은 사실은 한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은 그들 스스로조차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기로 이용당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사탄에 놀아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사탄을 고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바로 세력들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율법학자들은 이 여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인을 올무로 삼아 예수 또한 죄인으로 만들어서 모두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죄인은 어떤 등식이 성립됩니까? 죽음이라는 등식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비단 그 여인만 죄인이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라고 했을 때에 모두가 다 돌을 놓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만약 이 여자가 죄인이기에 돌로 맞아야 한다면 나 역시도 돌을 맞아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위기감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을 깨달았었던 바로 그 순간이 돌을 내려놓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선언은,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셨던 그 선언은 비단 그 죄를 지었던 여인만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선언을 통해 예수님은 모든 죄 있는 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단 나를 죽이려고 했었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조차 간음에 잡혀온 그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이시라면 그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앞서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역할은 이 법정에서 무엇이었을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심판관으로, 재판장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수님은 나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기를 내려놓으시고 무엇이 되셨습니까? 변호인이 되셨습니다. 사람을 죽게 하거나 살게 하는 권한이 있는 재판장이 아니라 어떻게든 나의 변호인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그 변호사의 역할이 되시기로 자처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송칼라 장로님, 변호사이신데 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내가 변호하는 사람의 이익을, 그를 살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모든 죄인의 변호인이 되기로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결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상대방은 글로스였던, 돌판에 새겨져서 결코 지울 수 없었던 그 율법을 들고 한 죄인을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여인과 모든 죄인을 살리셨죠? 사랑과 양심으로 여인을 살리셨습니다. 사랑과 양심. 돌에 적힌 그 하나님의 율법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과 양심으로 이 죽어 마땅한 여인을 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랬죠? 땅바닥에 뭔가를 쓰셨다 그랬죠. 무엇을 썼는지는 결코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요한은 결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썼는지 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만약 예수님이 무엇을 썼다는 것이 알려지는 순간 그것은 또 하나의 돌에 새긴 돌판이 되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역할로 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어있는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양심과 살아있는 사랑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십계명은 그런 말씀이었죠. 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셨지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씀에 따라 양심을 찾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셨지만 안타깝게도 그 글이 돌판에 새기는 순간 그리고 그 돌판이 나쁜 사람의 손에 들어가 권력자의 노름이 권력자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오히려 사랑과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그것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처럼 의인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조차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결코 예수님이 무엇이라 썼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살아계시다면 영으로 우리 이 세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개입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매일같이 그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빛되게 해달라고 말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은 사실 성전을 먼저 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전입니까? 말씀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기회를 주고 용서하고 회복시켜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성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것이 나의 교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쓰여진 바로 그 성전이 어쩌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이란 무엇입니까? 지혜이지요. 그렇게 망가진 세상 가운데에 어쩌면 그 망가진 세상은 단지 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일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읽는 귀한 말씀을 읽는 건 너무 귀하지요. 하지만 그 읽는 말씀으로 인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 안에 사랑과 용서와 남을 위한 회복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고 혹시 그 말씀을 읽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삿대질이 되는 그 기준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세상.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력.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지만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매일같이 빛대어 달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묵상을 통해 우리는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에 무언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그 빛을 우리 안에 허락되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립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가 되셔서 이 땅을 매일매일 온전하게 살아가며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 모든 문제를 뛰어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인 됨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분은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함으로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그렇게 또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